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강의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지식을 또 한 주제의 일부를 조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귀한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체계적인 지식,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인 지식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계시 문제와 성경에 관한 문제를 먼저 기본적으로 좀 생각했고, 이제 본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다 믿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좀 지난 시간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좀 더 본론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물을 때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무한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묘사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여러 계시된 묘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묘사들 혹은 그것을 품성들, 하나님께 돌려지는 품성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답인데 거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한 속성이 10가지쯤의 속성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귀합니다. 한 시간에 그 10가지 속성을 다 하기가 좀 무리해서 오늘 몇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속성을 우리가 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또 6가지쯤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영이라는 문제부터 먼저 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은 그가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육이 살과 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영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 상상하거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그것은 우상숭배이며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간주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발, 그의 얼굴, 그의 등, 자, 이 출애굽기 3장 20절, 6장 6절, 또 33장 20절, 23절에 보면 그의 얼굴, 그의 등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그의 귀, 그의 눈, 이사야 37장 17절에 그런 표현, 그 외에도 성경에 때때로 나오는 이런 표현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이 아니신데 마치 육처럼 손, 발, 얼굴, 등, 귀, 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소위 신인 동형적 표현, 저기 써놨죠? 신인 동형적 표현, 앤드로포모르피즘 이렇게 썼나요? 잘못됐네요. 앤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앤드로포모르피즘. 모르피즘. 앤드로포모르피즘. 스펠링이 맞나요? 예. 앤드로포모르피즘.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묘사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 이런 이제 영어의 용어입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신인 동형적 표현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신인 동형적 표현, 이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 묘사, 비유적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활동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사실 이런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손을 가진 것처럼 활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유적 상징적 표현에 근거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그런 표현을 오해한 것이요, 성경의 명백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육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므로 17세기에 스웨덴 보르크라는 신비주의자가 있었는데, 스웨덴 보르크의 추종자들이나 오늘날에는 몰몬 교도들이 하나님을 하나의 육체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5절에,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렇게 증거하였고, 사도 요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다라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32장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다. 유명한 얍복강에 씨름하는,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그 지역을 지명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보았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그들이 경험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사나 사람의 형상으로 낮추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새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다고 보이는 경우죠. 창세기 18장에. 자, 이렇게 계시하신 모습, 곧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한 면모를 보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표현, 마태복음 5장 8절의 표현도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밝아진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본체를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은 또한 그가 살아계신 자이심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죽은 영이 아니고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할렐루야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체 생명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은 또한 그가 살아있는 계신 영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우주의 완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그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인격, 사람 인을 써서 하나님은 신격이지 무슨 인격이냐 그런 말들을 하는 불신앙적 신학자들로 보았습니다만은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람처럼 지정의,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자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인격 그러면 이런 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없지만은 인격체인 사람은 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인격성, 지정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죠. 그들에게는 본능과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는 지정의를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또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요? 명령하셨고 사람이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그를 내어쫓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람 보고 나가라. 그 대신 나가면서 물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네, 그런 암시를 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격만이 말을 할 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귀와 눈 등의 표현들도 그가 살아계심과 인격적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가 사람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보응하심도 그의 인격성의 한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그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격자이시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계획하고 행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인격성을 가지셨다. 영은 인격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둘째 속성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무한하시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는 본체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시고 또 속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성품들, 하나님께 돌려지는 성품들에 대해서도 그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가 무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광대 가돌이라는 크시단 말이죠. 영어로 great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시니 그의 광대하심, 그의 크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키가 얼마나 크시고 가슴 둘레가 얼마나 크시고, 물론 영이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육처럼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심을 재어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는 구약의 음부는 무덤이나 지옥을 가리키는 말인데, 무덤이라도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하나님의 그 눈 밖에 있는 것은 아니죠. 지옥도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성전 건축한 후에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올렸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하늘이 얼마나 큰데, 근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하더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창조자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66장 1절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 광대한 하늘은 하나님이 앉는 의자와 같은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지구가 얼마나 큰데 그 지구는 하나님의 발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증거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와,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체는 천지에 충만하신, 온 우주보다 크신 이 존재 세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광대무변한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공간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실 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을 초월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물질적 몸을 가진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므로 한 장소에 있으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모든 공간에 충만히 존재하신다. 충만히 존재하신다. 공간적 의미를 가진다. 그는 어디에나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편재라는 한자어로 써놨습니다. 편재,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한자어로 그러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을 우주 만물 전체와 동일시하는 범신론,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은 하나님과 이 존재 세계 전체를 우리가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을,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그가 본체에 있어서 무한하셔서 어디에나 계신 것이 아니고 단지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만 무한하시다고 생각하는 이신론, 자연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나 또 소시너스주의나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사상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 면에는 범신론적이고 한 면에는 이신론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신다. 신명기 26장 15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하죠.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은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땅에 내려오셨다. 성경에 창세기 11장 5절 등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 또 에녹과 엘리야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승천하였다.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와 제자들이 수십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였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들의 증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성경은 분명하게, 생생하게, 또 진실하게, 진지하게 승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하늘 위로 장소적 이동을 하였습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하늘로 장소적으로, 땅에서 저 높은 하늘로 장소적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들은 그가 하늘에 그의 영광의 한 처소를 두셨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은 하늘에 그의 영광의 한 처소를 두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엘리야도 그곳으로, 또 에녹도 그곳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죽은 모든 성도들의 영도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셨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속성들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예,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처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본체뿐 아니라 그의 속 모든 속성들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 그것은 그의 완전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한하시고, 또 지식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무한하시고, 선하심이 무한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면들에 있어서 부족이 없는 완전 충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5장에 보면 엘리우라고 하는 경건한 인물이 나오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범죄한, 욥을 향해서,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인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더 부족했음을 보충해 드리고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 자기한테만 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또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나님께 더 유익된 게 뭐가 있겠느냐. 결국 악은 사람에게 해를 주고 의인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하나님의 완전 충족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시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죠.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또 합당하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가장 사모할 만한 분이시지요. 영광의 주님, 완전자 하나님, 예, 영광의 주님, 우리가 사모할 만한, 사모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73편 25절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들의 해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의식하며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의 속성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은 그가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심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본체와 속성뿐 아니라 시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신데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음을 보이는 동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는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걸 영원이죠. 시간 이전부터, 영원부터, 창조 이전부터. 욥기 36장 26절에는 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연세가 몇 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이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자이시다.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지,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시간은 피조 세계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으시며 시간에 매이거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분, 곧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초시간적 혹은 비시간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긴, 우리 인간은 100년도 얼마나 긴 여정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긴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년이 한 경점 같으다. 어제 지나간 어제와 같으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그에게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으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신학자 찰스 하치는 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그에게 동등으로 또는 항상 현재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다. 현재다. 그에게 시간의 흐름의 과정이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이다. 이렇게 하지는 말하였습니다. 좋은 그런 표현이지요. 좋은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가 시작이 없이 영원히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자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자라고 하죠. 다른 모든 피조세계는 의존자, 의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예 누가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존재하는 것은 다 의존자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 자존자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그 시작되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제1원인 혹은 궁극적 원인이십니다. 그 자신의 존재의 근거는 그 자신 외에 없으십니다. 사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그의 이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영원 자존하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동사인데, 하야라는 동사의 고어형인 하와라는 동사의 단순형 칼이라고 히브리 문법에서 말하는데, 단순형이 있고 강의형이 있고 그렇죠. 칼, 온피엘 뭐 그렇게 말하죠. 칼이라는 칼형 단순형 미완료 3인칭 단수에서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있는 자, 그는 계시다, 그는 계시다, 그런 뜻이 담긴 말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자, 넷째 우리가 그 속성을 좀 생각해 봅시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자, 그의 본체와 속성들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들도 변하지 않으시다.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는 여상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상이라는 말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 항상 같으시다. 그 말이 여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same입니다. the same,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변역이라는 말은 변하지,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야곱 족속이 결국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더라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라고 보겠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같은 말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똑같은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비활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만히 그냥 일도 안 하고 계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런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체와 속성들에 있어서 불변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뜻과 작정에 있어서도 불변하십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진리죠. 나중에 우리가 예정 작정의 진리에서 좀 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본체와 속성뿐 아니라 그의 뜻과 작정에 있어서도 불변하시다. 몇 구절 성경만 인용해 봅시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도모는 계획이죠. 작정과 같은 뜻이죠. 뜻, 계획. 예, 하나님의 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딱 무엇을 계획하면 그 계획은 영영이 이루어진다. 영원토록 든든히 세워진다. 그 심사는 마음에 생각하는 말은 대대로 이루어진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데 네, 실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는데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자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무능한 하나님이시죠. 불완전자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예, 뜻하고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사야 14장 24절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하신 하나님이 맹세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맹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이 충분히 증거된 것이죠. 성경 말씀 몇 구절에서 또 로마서 11장 36절 한 구절 더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 만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영광을 마침내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위대한 철학적인 일원론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된다.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밖에 있는 어떤 다른 원인자가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위대한 역사 철학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론론이라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하신 바를 변경함 없이 변경함 없이 다 성취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뉘우치신다,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간혹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합, 다 멸해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예, 세우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욕을 돌릴지 예, 욕되게 될지 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저 백성들을 다 광야로 이끌어서 죽였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조들에게 은혜로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예,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재앙을 내릴 때에 그것을 뉘우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거기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런 말씀 표현들은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예, 표현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신인 동영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이런 표현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한 같은 모양인 것처럼 여기에는 신인 동성적, 신인 동성적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성정이 같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후회도 하고 무엇을 하다가 뉘우치기도 하고 하지요. 사실은 하나님 완전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진리가 다 조화롭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의 불변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표현은 신인 동성적 표현. 그래서 우리가 신인 동영적, 동성적, 신인 동영, 동성적 표현. 예. 이것은 앤드로포모르피즘, 동영적 앤드로포페티즘, 예. 페티즘, 동성적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인 동영 동성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하심에 대한 말씀과 모순되지 않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손상시키지 않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속성,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요 세 속성은, 피조물들에게는 사실 없는 속성이죠. 영은, 우리도 육은 가졌지만 영도 있는, 영성은 그렇지만은, 예, 무한, 영원, 불변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비공유적 속성, 사람과 같이 공유하지 않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독특한 하신 점들입니다. 실상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철학적, 종교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시죠. 사람이, 철학자들이 이 모든 존재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가? 알케, 근원이 무엇인가? 헬라 철학자들이 거기서부터 철학에 대한 모든 사상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철학사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헬라 철학자 탈레스에서부터 시작됐다. 탈레스는 온 우주의 존재 세계의 근본이 물이라고 보았다. 뭐 이런 철학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철학자들도 우주의 근원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에 대한 바른 해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존재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존재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해답이고 모든 철학적 또 종교적 인생은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 악은 왜 생겼느냐 모든 문제들에 대한 참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고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더욱 알고 인정하고 그를 찬송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몇 가지 절반쯤을 우리가 조금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진리의 지식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나이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조금 형제들과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자들이 더 믿음에 굳게 서고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고 하나님 사랑하고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시는 크신 위로와 평강 가운데 굳게 거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